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34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5살이 안 된 아이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폐렴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폐렴은 5살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데요. 최근 세계 폐렴의 날을 맞아 보건 관계자들은 폐렴이 가져오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폐렴의 날의 올해 주제는 아동 폐렴을 막기 위한 혁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모자, 아동, 청소년 보건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엘리자베스 메이슨 박사는 폐렴은 폐에 생긴 염증이라고 설명합니다.
Pneumonia is an infection of the lungs.
폐 조직이 균에 감염돼 생긴 염증이 폐렴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면 숨쉴 때 산소가 혈액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폐렴에 걸리면 숨쉬기가 힘들고 결국 쓰러지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폐렴도 일부 있긴 하지만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보통 박테리아, 즉 세균에 감염되면서 생기는 폐렴입니다. 메이슨 박사는 폐렴이 아이들의 목숨을 많이 빼앗는다고 설명합니다.
Worldwide, more than 1 million children
전 세계에서 매년 5살 미만 아이들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폐렴에 걸려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실제 폐렴에 걸린 아이들 수는 훨씬 많은데요. 아동 약 10억 명이 매년 폐렴에 걸리는 셈입니다. 다행히도 폐렴에 걸린 아이 가운데 대다수가 치료에 필요한 항생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렴이 원인이 되는 죽음은 약을 얻기가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더 폐렴에 취약한데요. 특히 영양이 부족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아이들이 폐렴으로 죽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세계아동기금 유니세프 소속 선임보건전문가인 마크 영 박사는 많은 아이들이 폐렴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irst of all, just at a basic protection level,
무엇보다 기본적인 보호 차원에서 아이들이 특히 모유를 먹어서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또 손을 씻는 것 같이 위생을 관리하면 폐렴에 걸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예방 방법으로는 예방 주사도 있는데요. 아주 효과적인 폐렴 백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폐렴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크 영 박사는 폐렴은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It is quite easily treated. We have very effective antibiotics.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폐렴에 잘 듣는 항생제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아목시실린을 추천합니다. 이 알약은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보살피는 사람들, 가령 가족이 아이가 폐렴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특히 기침하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보호자나 가족이 이런 현상을 확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열 발전소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말부터 가동됩니다. 석탄 같은 화석연료와는 달리 바람과 태양이 만들어내는 동력원은 청정에너지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환경론자들은 대규모 태양열 개발이 취약한 사막 생태계에 해를 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이 반파는 도박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가스시에서 남서쪽으로 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신기루같이 일렁거리는 거울들이 때로 모여 있습니다. 바로 태양열 발전소인데요. 이 발전소를 건설한 브라이트 소스 에너지의 고위 직원인 조 데스몬드 씨는 발전소의 규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이반파에 있는 거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태양빛을 모아놓은 시설입니다.
이 발전소는 반사율이 17만 개를 써서 태양빛을 발전탑 3개의 꼭대기에 있는 증기관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이 증기관에서 나온 증기로 원동기를 돌려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데스몬드 씨는 증기 온도가 섭씨 260도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We can store the sun's thermal energy in the form of molten salt.
우린 태양열 에너지를 액화소금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진 뒤에도 전기를 만들 수 있죠. 요즘 태양열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태양열 자원이 많은 중국, 남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이 그렇습니다.
화석연료의 고갈로 청정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무한 청정에너지의 실증단지가
네, 서울시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보통 태양열 발전소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몇몇 주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인 생물다양성센터의 리사 벨렌키 변호사 같은 사람은 태양열 발전소가 생긴 이반파 같은 곳에서 생물 서식지가 보존되길 원합니다.
Even though the desert seems big, when you start cutting it up,
사막이 넓은 것 같아도 사람이 한번 침범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이 생존하는데 크게 영향을 줍니다.
벨렌키 변호사는 세계적인 인터넷 회사인 구글이 지원하는 이반파 발전소가 모하비 사막의 일부인 몇몇 민감한 동식물의 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몇몇 환경론자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발전소를 건설한 브라이트 소스 에너지사는 이미 사막에 사는 멸종 위기종인 사막 거북을 옮기는데 5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하지만 벨렌키 변호사는 이 조치가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e should be reusing areas that have already been disturbed.
이반파는 이미 광산이나 주택, 그리고 사업체가 침범한 곳인데 발전소까지 들어섰습니다. 태양열 발전소는 딴 곳에 지었으면 합니다.
브라이트 소스사는 남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태양열 발전소에서 나올 전기를 미리 판매했는데요. 이반파 발전소는 올해 말부터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최근 필리핀을 덮친 태풍 하이엔 관련 소식이 요즘 계속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정우 기자와 함께 오늘은 태풍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연중 많은 태풍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긴 하지만 태풍 하이엔이 지금처럼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역시 유례가 없었던 위력 때문이죠?
네, 하이엔은 강해도 너무 강했던 태풍이었는데요. 하이엔이 필리핀 중부를 지날 때 순간 풍속이 105m를 기록하면서 지난 1969년 미국 미시시피주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 카밀이 갖고 있던 최대 풍속 기록을 제쳤습니다. 보통 풍속이 초속 15m가 되면 일반 성인이 바람에 날아갈 정도고요. 초속 35m가 넘어가면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야말로 슈퍼 태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강력한 태풍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하이엔이 슈퍼 태풍이 된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태풍이 생기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태풍은 뜨거운 바다가 해수면 위에 있는 공기를 데우면서 시작되는데요. 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온도가 떨어지면서 하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해수면 근처로 떨어진 차가운 공기는 뜨거운 바닷물로 가열돼서 재상승하는데요. 이런 순환 과정이 계속되면서 태풍이 생깁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따뜻한 바닷물이 태풍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태풍의 위력이 해수면의 온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태풍의 위력이 커집니다. 이번에 태풍 하이엔이 생긴 지역에 해수면 온도가 섭씨 29도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태풍이 지나가던 지역의 온도도 높아서 하이엔의 위력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눈길을 끄는 기사는 올해 태풍이 많이 생기지 않아서 하이엔의 위력이 더 커졌다는 건데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태풍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사실이지만 순기능도 있습니다. 태풍은 저위도 열대지방에 넘치는 태양에너지를 북반구로 이동시켜서 지구가 에너지 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데요. 하지만 올해 큰 태풍이 많지 않아 적도 지방의 바닷물에 에너지가 과하게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태풍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계속 오른다고 한다면 슈퍼 태풍이 생길 확률도 높아질 텐데 이런 슈퍼 태풍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많은 과학자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슈퍼 태풍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전망합니다. 한반도가 북위 37도에 있어서 적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이동하면서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네, 오늘은 태풍과 관련되는 과학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 고맙습니다. 몇몇 과학자는 지구 온난화가 지속할 경우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7m를 넘어서는 슈퍼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남한에서 지금까지 관측된 순간 최대 풍속 역대 1위는 지난 2003년 9월 12일에 몰아친 태풍 매미가 북상할 때 제주에서 기록된 초속 60m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세상이었습니다.